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부친 주문에 휘말린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2차 탄핵 표결 전날 하야했습니다. 미국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통해 집권했으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가 이끄는 제1야당과 갈등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자문업체가 브라질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탄핵 정국에 몰렸습니다. 한편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비스카라 신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수도 리마 시민들은 비스카라 대통령 취임 전날인 22일 저녁 도심에 모여 전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들의 군복무를 제한하는 지침을 관계 당국에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성별 불쾌감 이력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존재는 군의 효율성에 위험을 야기한다면서 이들의 복무와 관련한 권한을 국방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별 불쾌감이란 신체적 성별과 성 역할이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아서 불쾌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단행한 성전환자 군복무 전면 금지 지침은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장관 등의 판단으로 일부 성전환자들의 군복무가 허용되는데 이는 대부분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전환자들의 입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성전환자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지침을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소송 두 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헌법상 평등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매년 봄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미 전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대축제인데요. 보통 3월에 막바지가 되면 이 포토맥 공원을 둘러싸고 3천여 그루의 벚나무들이 활짝 꽃을 피우죠. 이들 벚나무는 1912년 일본의 도쿄 시장이 미국에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좀 다른 풍경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1일 때 아닌 3월에 폭설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한 언론도 워싱턴 DC에서 3월에 눈이 내리는 것은 그닥 기이한 현상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21일이라면?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폭설 때문에 벚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벚꽃 축제인데 꽃이 활짝 피지 않는다면 잔치상에 음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한 25일쯤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올해는 한 27일에서 31일로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이번 봄 눈이 벚꽃 만개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꽃이 활짝 피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던데요. 이번 봄 눈은 벚꽃 개화 단계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내렸기 때문이라는 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소식에 워싱턴 DC를 찾은 관광객들 안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벚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려고 왔을 테니까요. 아마도 다음 주엔 워싱턴 DC의 벚꽃이 활짝 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 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아사가 부릅니다. So Beautiful 들어보시죠.
You're beautiful. 에미와 마마코 달러리 예예예 마마미 오로주리 That is why I'm loving you 네 돈이 아마 어디야 이래어커 마마미 오로주리 That is why I'm loving you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위치 추적, 감지 장치가 장착돼 있어서 운전자 없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차를 말하는데요. 택시의 한 종류인 우버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을 금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차량이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간 자율주행 자동차가 몇 차례 사고를 내긴 했었지만 인명피해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우버 측은 북미 지역에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등지의 일부 도시에서 진행했었던 시범 운행이었습니다. 우버 최고 경영자는 우버는 희생자 유족을 생각하며 수사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현재 애리조나주 등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허용된 주는 자율주행 차량 업체들이 제출하는 안전 보고서만 받아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지난해 9월 하원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의 구현과 자동차 혁신연구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이와 관련한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모피 판매 금지법.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는 지난해 10월 동물 모피 사용을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를 소유한 한 기업도 모피나 앙고라를 쓰지 않겠다면서 For Free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르마니, 랄프 로렌, 휴고 보스 등은 이미 모피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모피를 얻으려면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동물이 느낄 고통을 생각한다면 모피 의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유로 모피를 생산하는 기업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꾸준한 목소리가 미국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움직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지난 20일 모피 판매 금지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요. 동물보호를 위해 모피 판매를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모피 산업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간 팔리는 모피 제품 매출을 최소 4천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피 산업이 문을 닫아도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 온라인 유통회사가 고객 2만 5천여 명에게 모피 판매 중단을 원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온 이유에 대해 신세대 소비층은 윤리적인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가짜 털을 이용해 모피처럼 만드는 비건 패션 브랜드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9일자 보도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합의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일자 보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미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인권 문제 역시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씨는 국무부로부터 아버지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총 3명으로 모두 한국계인데요. 이들의 억류는 기간이나 영사 접견 등의 면에서 기존의 억류 사건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테드 유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유호 의원은 화학무기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대화를 편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안소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역시 이번 한 주도 5월 안에 열릴 걸로 예정돼 있는 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들이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미 전 현직 당국자들이 여러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로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건지, 또 실제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어떤 옵션이 남아있을지 등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먼저 제가 지난주에 그 미 전직 당국자들이 참석한 포럼 취재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또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었던 켈리 맥사맨이 자리했습니다. 모두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를 해온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먼저 맥사맨 차관보 대행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do think that one way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potentially use diplomacy against us is to try to draw out diplomacy so they can continue the work behind the scenes even if they freeze or still
네,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면서 대화 제의를 해온 상황에서 뒤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일종의 시간 벌기용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맥사맨 차관보 전 차관보는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특히 연료 관련 제재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흥정이 가능한 대상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협상이 가능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효과를 거두고 있는 대북 제재와 이런 자신감이 맞물려서 대화를 제의했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자, 만약 미북 정상이 열린다면 이 성과는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나요?
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영내 불안만 일으킬 것이라는 게 캠벨 전 차관보의 관측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very many chances at this. And I think if it goes badly, then I think we are on a trajectory that is much more anxiety provoking.
캠벨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회담에서 너무 많은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만큼 중간 목표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중간 목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중단, 핵확산 방지, 또 국제원자력기 그리고 IAEA로의 복귀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중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비핵화를 이뤄가자는 주장입니다. 또 두 전직 관리 모두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가시화하고는 있는데 막상 정부 내에 협상을 주도할 만한 경험자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네. 캠벨 전 차관보의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대화에 희망을 걸었던 북한 전문가들이 서서히 정부를 떠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 역시도 직접 들어보시죠.
What I am more concerned by is there aren't a lot of people in the government that have had experience. There's nothing like experience. And it doesn't hurt to have a little while working in government. Most of these people have had very little experience.
네. 좀 전에 이 캠벨 전 차관보도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만약에 기대했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그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지난주에 버시바우 전 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a failure of the summit particularly if it's seen as based on misleading promises by North Korea, could be very damaging to U.S. relations with South Korea, but also could increase.
북한이 말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해서 회담이 실패하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처음이고요. 또 성사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이번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준비로 외교적 실패를 막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미북 간 대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뭐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예방적 공격, 뭐 코피 전략 이렇게 군사적 옵션을 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성인 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65%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수치는 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16%가 군사 공격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겁니다.
네.
설문조사팀 측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로 분석했는데요.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마주앉을 의향을 나타낸 사실만으로도 미국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 억제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쟁 억제가 53%로 비핵화라고 답한 응답자 35%보다 높았습니다.
네, 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석이 되는데요.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지지 정당별로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5%는 전쟁 억제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18%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요. 응답자 가운데 66%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9%가 아니라고 답해 그렇다고 한 44%보다 높았습니다.
네.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1%가 아니다, 46%가 그렇다로 답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고요?
네, 40%로 이달 초 조사된 38%에서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줄곧 30%대에 머물렀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난 2월 말에 국정 연설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들의 긍정적인 기대로 40%로 올랐다가 다시 최근 하락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만약 오늘 상하원 선거가 실시되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민주당 49%, 공화당 43%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끝으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했다는 소식도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1년을 더 연장했는데 전문가 패널의 역할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 지난 21일 유엔 안보리 15개 상임이사국이 이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240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기간은 내년 4월 24일 까지로 늘었고요.
네.
이들은 중간 보고서를 오는 8월 3일까지 또 연례 보고서는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5호에 따라 구성됐는데요.
네.
매년 활동 시한을 1년씩 갱신해서 올해가 벌써 8번째입니다.
네.
이 기구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남아공 8개국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동시에 제재 위반이나 회피를 줄이기 위해서 안보리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올해 보고서는 최근에 나왔는데요. 어떤 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올해는 특정 인물과 기관을 제재하고요. 북한 외교관이 상주한 나라들의 추가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무기의 확산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네.
북한이 그 시리아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화학무기 개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이 북한 선박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일부 국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북한 석탄 수출 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예, 북한 석탄을 외부로 수출하는 선박들의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 또 원산지 위조,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식별장치 조작 사례를 나열하면서 예,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 전직 관리들의 관측도 들어봤고요. 미국인들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글로리아 에스테반이 부릅니다. Here we are.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북한 주민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로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던 화가가 최근 테드 무대에 섰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드는 영어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즉 기술, 오락, 디자인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 이 분야 강연회를 주로 개최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 또는 추천받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부터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전직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은 학교 이름을 약자로 붙인 TEDx, JHU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학교와 볼티모어 지역의 인물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강연 내용 등은 TED 본 재단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청중의 관심도와 영향력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미 동북부 메릴랜드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테드에도 이날 무대에선 8명의 연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The thing I loved about art, the thing I still love about art, is its ability to make people feel. I always tried to do that in my work, and I admire artists.
6th grade. We were all told, don't post anything online that you didn't want your grandmother to read. You guys told something like that.
연사로 선정된 사람들은 볼티모어시 교육자, 빈곤 퇴치 운동가인 전직 프로 풋볼 선수, 미국 내 최초 트랜스젠더 하버드대 수영 선수, 소아과 의사 등 다양한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며 이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깨우는 운동가라는 점입니다. 이날 강연은 Forging the Future, 미래를 위해 앞서간다를 주제로 의료, 컴퓨터, 과학, 자기개발, 빈곤 퇴치 등 청중에게 낯설지 않은 분야의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공산국가의 주민들을 주제로 한 천미나 교수의 강연은 달랐습니다.
And you could see such paintings as prints and posters, as agitprops of our time, currently displayed at the contemporary wing of Baltimore.
메릴랜드 미술대 천미나 교수는 딱딱한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미술 장르인 폴리팝 작가인데요. TEDxJHU는 천 교수를 글로벌 뉴 미디어 아티스트, 즉 세계를 향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체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예술가 그리고 교육자와 학자로 소개했습니다. 천 교수는 자신의 작품 활동과 주제를 사진과 영상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But it is only in Kim Il-sung's dreams that she can dream abstraction. It's because
자신의 모습을 작품 속에 그려넣어 북한 주민과 동일시하면서도 작품 속의 자신을 엄마로 등장시켜 북한 독재 정권의 변화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 교수는 누구나 접속하는 다양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자신이 직접 제작 배포한 서양 미술사 동영상 강의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천 교수는 뉴욕에 있는 에단 코헨 갤러리와 공동 프로젝트로 10개의 서양 미술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USB에 담아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를 통해 북한에 배포했습니다. 청중들은 북한 주민을 위해 제작된 동영상 강의에 신기하며 김 교수로 분한 천미나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Hello, welcome. My name is Professor Kim, and I am here to teach you art history. This is art history lesson one about what is art and what is life? Part one.
천 교수는 수년간 진행해온 자신의 활동 내용과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과 정권이 다르다는 걸 알리고 자신의 활동이 북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는 무엇보다 이런 활동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ow, why is this important? Some people predict that there is a Pyongyang spring right at the corner. Media infiltration is a way to send information.
북한의 민주화 바람인 평양의 봄이 머자나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North Korean Lives Matter, 즉 북한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천 교수는 이것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130여 명의 청중이 모였는데요. 천 교수의 작품 활동과 메시지가 독창적이고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대 여성 리다 씨는 천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한 것처럼 두 나라가 같은 시기에 매우 다른 문화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As she was saying, through her art, I learned so much about the two countries that might seem to have so many differences.
리다 씨는 천 교수의 동영상 강의는 북한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라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생인 아카시안 씨는 한국과 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모르고 북한의 주제로 한 그림은 처음 본다면서 주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선 하버드대 수영선수인 스컬러 씨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지만 트랜스젠더로서 남자 수영선수가 된 만큼 인권에 대한 문제는 낯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러 씨는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북한은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넘친다며 천 교수의 활동은 북한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시각적인 미술 작품이 갖는 영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re's so much like right now negative media about North Korea that bringing in positive media, especially visual positive media, is so important. So looking at her paintings of
천 교수는 이날 강연의 주요 청중인 대학생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미술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점들이 전 미술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미술을 이해를 못해도 그냥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에 의해서 뭐 작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이 세워졌었는데요. 요새 제가 작품 활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미술 작품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좀 내용이 확실해지고 전달하는 방식서부터 이렇게 소통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뚜렷해야 하는 그런 작가의 의무가 그 많이 이제 드러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새 제가 작품 활동을 할 때 항상 그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게 작품 만드는 것보다 더 이제 중요해졌어요.
천 교수는 강연을 통해 북한 정권과 주민은 다르며 주민들은 두려움이 아닌 도움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40년대 중반 미국은 멕시코에게 캘리포니아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멕시코가 리오그란데강을 텍사스와의 경계선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 정부에서 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폴크 미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만이 멕시코를 협상에 나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오그란데강 지역에서 멕시코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곧 전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2부 제임스 폴크 대통령 시대.
멕시코의 전쟁 법안이 발효되자 미국 북부의 노예 해방주의자들과 휘그당 의원들은 이 전쟁을 폴크 전쟁이라고 부르며 반대했습니다.
멕시코와의 전쟁은 노예 소유주들과 제임스 폴크 행정부의 남부 출신들이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들이 계획적으로는 이 전쟁을 유발했다고 봅니다. 노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남부인들이 멕시코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폴크 대통령은 당황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전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멕시코가 우리에게 영토의 일부를 매각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멕시코는 분명 영토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비밀리에 과거 멕시코 지도자였던 산타 아나에게 대표를 보냈습니다. 산타 아나는 쿠바에 망명 중이었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나 보구려. 조국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망명 중인 이 산타 아나를 다 찾고 말이오. 폴크 대통령의 뜻은 잘 알겠소. 미국이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일부 통치 지역을 매입하고 싶다면 뭐 안 될 것도 없지요. 단, 내게도 조건이 있소. 이 산타 아나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준다면 나도 매각에 동의하지요.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미 해군에게 산타 아나를 멕시코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베라크루즈항을 봉쇄하고 있던 미국 함정들은 산타아나가 멕시코 땅을 밟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산타아나는 귀국한 뒤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산타아나는 폴크 대통령과의 밀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미국에 대항할 군대를 조직하라. 폴크 대통령, 전쟁을 끝내고 캘리포니아를 미국에 팔라고 했지요. 이 산타 아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위인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소.
산타 아나가 멕시코로 돌아와 다시 권력을 잡고 미국에 대항할 군대를 조직하는 동안 미국의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군을 이끌고 멕시코를 향했습니다. 테일러 장군은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멕시코 북동부의 최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인 몬테리로 진군했습니다.
몬테레이 전투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멕시코 군대는 항복을 선언했고 테일러 장군은 미군들을 해안으로 물러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미군과 합류해 베라크루즈를 침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동안 산타아나는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산타아나는 4개월 만에 2만 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산타아나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테일러 장군은 베라쿠즈를 떠나서 산타아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군을 포진시켰습니다. 산타아나는 테일러 장군과 만나도록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우리에게 2만의 병력이 있다는 건 잘 아실 테고. 테일러 장군, 여기서 그만 항복하시지요. 설마 그 병력으로 2만의 군대와 맞서 싸울 생각인 건 아니겠지요? 항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1시간의 여유를 주지요.
미군과 멕시코군 간의 전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가 컸습니다. 결국 멕시코 산타아나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물러났고 테일러 장군은 또 한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승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윈필드 스캇 장군은 베라크루즈를 점령하고 멕시코 시티를 공격할 모든 준비를 갖췄고 로버트 스타튼 특공대장은 캘리포니아를 점령해서 그 자리에 우리 미국 국기를 꽂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스티븐 커니 장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뉴멕시코 수도인 산타페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승전보에도 미국은 여전히 멕시코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이 장담했던 짧은 전쟁은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특별 외교관을 멕시코에 보냈습니다. 이 외교관에게 멕시코가 전쟁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 평화 조약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 간의 정전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폴크 대통령이 기대했던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산타아나는 정전을 이용해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윈필드 스캇 장군은 정전을 파기하고 멕시코 시티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시 전투가 시작됐고 싸움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고요. 산타아나는 멕시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848년 2월 2일, 미국과 멕시코는 평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미국에 넘겨주고 텍사스 남쪽 국경은 리오그란데 강으로 하는 것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주기로 한 손해배상금을 미국 정부가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합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골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